시연 함께 선고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한절 그 다음에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명기 29장 29절 한절 이렇게 두 군데를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과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주보에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3문답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 123문 세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의 뜻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거슬리지 않고 순종하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직책과 직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 중에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세 번째 강구,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로 앞에 강구,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것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를 구현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강구 이 내용을 하나로 만약에 요약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피조세계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지 아니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오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하면 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땅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님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다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가 되고 말았는가? 우리는 그 해답을 아담의 타락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아담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다스려야 했던 피조물을 섬기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재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섬기는 존재가 되고 말았고 더욱이 죄의 종노로다는 행악의 종노로다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저주와 죽음의 땅이 되고 말았고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이런 상황을 의식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긴 했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도록 강구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매라는 그 기도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가 바로 이 세 번째 기도인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증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 번째 강구를 통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땅에서는 아직도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태와 땅의 상태가 대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한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단이 여전히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고 사단은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용화롭게도 하지 않고 오히려 금수와 버러지와 같은 헛된 우상과 사람을 섬기면서 온갖 불의를 다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져야만 했던 이스라엘 안에 여전히 죄와 악이 행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있어야 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전히 죄의 세력이 잔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의 본성은 그 세력, 그 위엄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이 기도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칼빈은 모든 피조물이 그분에게 대항하지 않고 말없이 순복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뜻으로 표를 했습니다. 또는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모든 심부름을 하려고 대기상태에 있듯이 우리는 인간의 모든 감정이 하나님의 의에 일치하도록 훈련을 받아 하나님께서 아무데나 지시하시는 곳으로 항상 돌이키를 소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그분의 뜻에 일치하기를 바라는 기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4문답에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리지 않고 순종하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직책과 직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도 그랬지만 소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이 문답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존재로 꽃같이 하늘의 천사를 예로 들었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대기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들의 모든 심령이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소리를 듣는 자,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바로 천사들이라 말씀합니다. 이런 천사들처럼 신자들도 이런 자가 되기를 간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것은 참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대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윤리적인 뜻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리적인 뜻이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는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온 우주가,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하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영역도 우리 마음의 상태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일이 없이 온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은 것입니다. 이런 방해 공작이 최초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늘에서 일어났지요. 그래서 천사장과 함께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쫓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천사들이 내쫓김으로, 다시 말해서 방해 세력이 내쫓김으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위배되는 세력들이 다 제거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타락한 천사들,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 이야기하지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사단의 자녀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쫓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악한 영들을 쫓아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저 뭐 이적이나 일으켜서 자신한테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오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단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통치, 하나님의 참된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헤그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 이 사단의 질서가 전복되고 땅이 중생하는 것에 있다. 이 뜻은 이미 하늘에서는 사단이 쫓기어 나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제 이 땅에서 사단의 소재력을 몰아내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사단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무저갱으로 들어가므로 하늘과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신자는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때 이런 사단의 세력, 이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성취되는 학문이나 인간들이 이뤄놓은 폐역하고 음란한 문화,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 안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이런 잔인하고 혼돈스러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전에 우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읽었던 신명기 29장 2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리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일이 나오는데 어떤 일이 나와요? 오묘한 일과 나타난 일,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아직 나타내시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지 않는 일은 너무나 오묘해서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는지 욥에 비유한다고 하면 욥처럼 어려운 사람이 없는데 왜 그가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리라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의 행보를 계속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이런 것들은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분이 있는데 나타내시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실수하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가? 물론 우리의 성향 자체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성향이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늘 거스립니다. 때문에 신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인간의 교만함과 사악함이 제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의 성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합니다. 육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육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성향을 가리켜 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육의 성향이 제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안간힘을 써서 대항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부패한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육신의 성향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치 않고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육의 정욕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악한 성향을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것은 완전하게 없애버려서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자극, 그 어떤 욕망도 느끼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뭔가 많은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참된 성화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모의 말씀을 거스렸던 그런 자녀가 점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지면 사사건건 아버지와 부모와 부딪혔던 그런 의경 충돌 이런 것들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 점점 해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서 이전에 그토록 부딪혔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과연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과 고민들을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고 자신의 소원과 생각과 느낌 하나님께 다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스스로 본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이분은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죽음의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자기 비전, 자기 욕구, 자기 생각, 이것들이 앞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전도 내려놔야 돼요. 나는 앞으로 이런 멋진 삶을 살 거야. 그런 생각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살게 하신 대로 살리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에 맞추어 살 때 그때 아버지의 뜻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구축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나가고 성경을 알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나의 사고체계 자체가 성경적인 사고체계로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의식한 결정이 자연스럽게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삶의 필요나 타락한 죄성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방편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면 남편이 기뻐하는 일, 내가 조금 싫어도 남편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내가 기뻐합니다. 기어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녀를 참으로 사랑하면 자녀가 하자고 하는 그 일이 비록 아버지가 볼 때는 좀 싫어도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저 단순히 기도를 시작할 때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기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 출발점, 토대와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시종일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버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은 상호 대립관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해버려야 내가 원하는 어떤 바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일을 망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니 되게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망쳐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항상 충돌하고 부딪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들은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은 꼭 못하게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다 그냥 가져가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그 심술이 많은 분으로 인간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은 꼭 가져가 버리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기도의 의미를 이미 살펴봤지요? 하물며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야 말할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얼마나 악합니까? 인간들이 악하다는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요? 자기가 낳은 자녀를 고아원에다가 갖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인간 부모가 악하지 않습니까? 이래도? 그래서 성경은 인간 부모를 가리켜 악한 자라도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녀를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내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설사 그 뜻을 알아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단의 충동을 받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고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어두운 마음을 밝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소원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복종하기를 즐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의 인간, 하나님의 뜻을 늘 먼저 생각하는 이런 인간이 세상에 많아질 때 낙원이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에 복종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그리스도가 참으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상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뜻을 펼쳐왔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온갖 이론과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간의 뜻을 펼쳐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환경입니다. 빈부 격차와 세대 간의 갈등과 부정과 부패와 가정 파괴와 온갖 죄들이 발생합니다. 신문을 보면 온통 어수선한 것밖에 없어요. 뭐가 하나 정리가 된 것이 있으며 뭐가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교육이 제대로 됩니까? 정치가 제대로 됩니까? 가정이 제대로 됩니까? 경제가 제대로 됩니까?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인간의 뜻을 앞세운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뜻을 앞세워서 새로운 살아온 삶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뜻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세상에도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자인 사단의 세력에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필요성 때문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신자가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 날까지 죄와 불의로 관영할 것이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은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영원한 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는 그런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오기만을 넉넉히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노력이 불필요하다고 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늘의 뜻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땅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현세 도피주의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과 이런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의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구태여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가겠지만 그러나 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부정하고 현세 도피적인 삶을 사는 것은 성도에 마땅한 바가 아닙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래, 너희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나가라. 그래서 전혀 그 문제는 타치하지 않고 종교적인 영역 안으로만 들어와가지고 그저 교인들끼리 그저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곳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저 세상에서 대충 살면 되지 않는가. 기도원이나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갔다 오고 늘 그냥 이렇게 모이고 그저 적당하게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되지 뭐. 이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계속적으로 세상과의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로 또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와 불의가 관영하기 때문에 어쩌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참으로 값진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면 하늘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일이 없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 뜻을 이루기를 즐겨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자는 삶의 기로에 섰을 때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올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삶을 살면서 얻으신 경험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선택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야 될지 사지 말아야 될지 버려야 될지 가지고 있어야 될지 그 선택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라고 공부하라고,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모든 상황과 형편에 맞는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통이 아닌 다른 고통은 별로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는가? 물론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오묘한 일,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가만 돌이켜보면 내가 현명한 결정,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어떤 시기에 해당되는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세상에서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사단의 사주를 받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인류가 만들어놓은 세상 문화는 어떤 위의 요소가 있는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늘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야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다스림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곧 자기 소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으로 주셔서 인간이 그 소원을 가지고 부단하게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그래가지고 좋은 직장 가져서 그저 떵떵거리고 잘 살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분명한 것입니다. 주일도 안 지키고 열심히 하고 나가서 공부하고 주일도 그냥 가게 문 열고 주일도 그냥 막 눈이 벌게 가지고 돈 벌려고 돌아다니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자명한 것입니다. 옛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그것을 우리 성경 말씀으로 패러디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그런 심사숙고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들기까지는 그저 행동에 옮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저 기다리면 사람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그런 심사숙고하는 과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이런 것들이 없이 그저 그냥 뭐 상황과 형편이 돌아가니까 그저 하나님의 뜻이리라 그래 놓고 하나님 왜 안 도와줍니까? 내가 결정 내렸는데 왜 안 도와줍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뭐 너한테 그러라 그랬냐? 네가 생각해서 네가 해놓고 왜 하나님 안 도와줍니까? 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마침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또 학원, 학교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함으로 주의 뜻을 행하지 못함을 주께서 아셔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악한 정욕을 제어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봅니다. 기록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내 소원과 내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과 과정이 아니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과 수단이 되게 하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만방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기에 참으로 게으른 우리의 나태함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세상의 여러 가지 잡기에 우리의 마음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될지 조율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헤아려 아는 그런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 헌신케 하시며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율로 알게 하심으로 참마음과 참뜻을 쫓아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며 또 그렇게 기도하는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뜻을 심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했습니까? 이런 뼈아픈 실수들을 계속해서 경험하여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성향은 늘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 죄악된 본성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